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집단 자위권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열린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늘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정안과 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에 가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 의회 정기회기가 끝나는 9월 27일 이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집단자위권 법안은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의 경우에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법안 통과 뒤 기자들에게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상당수 일본 국민들은 집단 자유권 법안이 평화 헌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경제 개혁안을 오늘 새벽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의 대가로 요구한 이번 개혁안은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2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표결 직전 의원들에게 채권단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집권당인 시리자 당에서 38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표결을 앞두고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의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한편 그리스 의회에서 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은 오늘 추가 구제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평화적 핵 사용까지 반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반대론자들은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핵 능력도 보유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세계는 이란이 평화적인 핵 사용도 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협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만일 이란과의 핵합의가 없었다면 중동에서 더 많은 전쟁 위협이 발생하고 중동 지역 다른 나라들은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최근 이틀간 사망자를 낸 카슈미르 분쟁과 관련해 상호 비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오늘 인도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발포해 적어도 4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슬라마바드 주재 인도대사를 소환해 이번 사태는 국경과 영공 침해 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또 어제 인도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켰다며 파키스탄 영공 침해는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 당국도 파키스탄군이 어제 카슈미르 지역에서 총격을 가해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데 이어 오늘도 주민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또 파키스탄 측이 발표한 인도 무인기 영공 침해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이 부패 혐의로 체포한 국제축구연맹 피파 임원 7명 가운데 1명을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의 이번 신병 인도는 미국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스위스는 이송된 피파 임원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스위스 수사당국은 지난 5월 피파 회의 참석차 취리히를 방문한 북중미 카리브해 축구연맹 임원 7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북남미 지역 축구대회 개최와 관련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미국의 제41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낙상에 따른 목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대변인은 어제 올해 91살의 고령인 부시 전 대통령이 메인주 포틀랜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부시 전 대통령 가족의 여름 별장이 위치한 북동부 해안가 마을 케네벙크 포트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대변인은 부시 전 대통령의 상태가 괜찮은 편이며 병원에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관해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지만 미 정부의 대북 비핵화 정책엔 아무 변화가 없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Our position on the North hasn't changed. I mean, the onus is on the DPRK.
미국 하원 의원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권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f we can get these addi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now there's no excuse for anyone.
러시아가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4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금요일이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11호 태풍 난카의 영향으로 흐리고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서해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도 역시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첫 소식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북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대화 준비가 돼 있다며 6자회담이든 남북대화든 북한이 진정성 있게 협상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대화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든 6자 회담이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미국도 북한과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회유가 아닌 원칙에 기반한 외교를 펼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의지도 있다면서 이는 이란과 쿠바, 미얀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란과 쿠바, 미얀마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비핵화와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대화 상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북한이 남북 대화는 물론 6자회담 나머지 5개 당사국들과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미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면서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취소, 북중 관계 악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퍼트 대사는 한국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과 외교 정책의 중심이라며 하반기에 열릴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미한 두 나라가 함께 진출해야 할 분야로 에너지와 사이버, 우주, 환경, 기술 등 다섯 가지를 꼽으면서 이것이 미한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관계의 현재와 미래, 양국이 걸어갈 공동 운명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두 나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다음 세대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대북 입장엔 아무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Our position on the North hasn't changed. I mean, the onus is on the DPRK.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이 미북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여태껏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절차에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us far they've shown absolutely no interest in pursuing that process through the six-party talks.
이어 이번 협상은 이란에 관한 것이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란 핵협상의 결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커비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태도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이란과 북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란 핵 문제 해결 과정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란 핵협상에 참여했던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상은 한반도 핵 문제를 비롯한 다른 국제 지역 현안을 처리하는 데 적극적인 본보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란 핵협상이 대화와 협상으로 중대한 갈등 문제를 해결했다는 유익한 실천을 국제사회에 제공했다며 이란 핵 문제 자체를 초월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결국 정치적 해결이 실현 가능한 유일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왕이 부장은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밤 8시 12분 30초를 막 지났습니다. 남북한이 오늘 개성공단 운영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1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해 통행, 통신, 통관과 같은 제도 개선 문제를 폭넓게 논의했는데요. 이 소식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6차 남북공동위원회가 16일 개성공단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약 1년 만에 재개된 회의에서 남북은 우선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비롯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 규정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또 개성공단의 오랜 숙원인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와 근로조건 개선 방안 등 개성공단의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협의를 벌였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공동위 회의가 1년여 만에 열린 만큼 당면 현안인 임금 문제부터 남북 간 논의가 중단됐던 인터넷 연결 문제 등 제도 개선 문제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5명이, 북측 대표단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역시 5명이 참석했습니다. 남북 양측은 회담을 시작하며 가뭄과 단비를 주제로 남북관계에 대한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한국 측 이상민 단장은 이번 회의가 메마른 남북관계에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 박철수 부총국장은 최근 내린 단비가 가뭄을 비롯해 농사 작황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며 이번 회의가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도 가뭄 끝 단비 같은 좋은 결과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해 10월 판문점에서 군사 당국자 간 접촉 이후 9개월 만입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개성공단의 노동 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이 가운데 2개 항목을 적용해 3월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난 5월 22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 간 협의를 통해 3월부터 5월까지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단 종전 기준대로 납부하되 주후 협의 결과에 따라 차액과 이에 따른 연체료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임금 인상 문제를 비롯해 노동 규정 개정 문제를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북한은 최저임금 문제는 자신들의 주권사항이라며 공동의 개최를 거부하다 지난 9일에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에서 발병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여전히 민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은 모두 북한의 요구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했고 발열과 기침 여부 등을 확인하는 건강상태 신고서도 작성했습니다. 또 한국 측 대표단이 방북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때 초소에 근무하는 북한군 2명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개성공단의 경비원과 일부 북한 근로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법원이 탈북민들의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 중계를 한 전직 서울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 가족에게 달러를 송금하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미화 113만 달러를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전직 서울시청 공무원 유우성 씨에게 벌금 8,700달러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유 씨가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이면서 자신을 탈북자라고 속여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한국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원들은 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제재 법안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일 미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 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하원 의원 여러 명이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에드로이스 의원은 연설에서 지난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게 됐다며 후속 조치가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If we can get these addi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now there's no excuse for anyone in the world now that the
로이스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에 하원 본회의와 상원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인권을 개선하도록 더욱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주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의원은 북한 정권이 테러 활동 지원과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all work hard to make sure that we can shine that bright light on what the Kim regime is doing to ratchet up the pressure to help North Korean people be free of this dynasty.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의 김씨 정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로레타 산체스 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의원들에게 알리는 데 더욱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원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 이산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고 북한 제재 이행 법안과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산체스 의원은 또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억눌려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톰 맥아더 의원은 북한 제재 이행 법안과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계속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하원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조 피치 의원은 위원회가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존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미국 전역에서 온 한국계 미국인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참석해 의원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낭독하고 함께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 연합은 이날 집회 뒤 상하원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의 통과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워싱턴 인근 한인교회에서 북한의 자유를 위한 기도회를 끝으로 올해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04년 발족한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 연합은 2010년부터 워싱턴 횃불대회를 시작해 올해 여섯 번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이 시간엔 이번 행사를 개최한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의 창립자이자 현재 국제대표를 맡고 있는 손인식 목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행사 성과 또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름마다 워싱턴을 찾으시는 게 이제 연례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2010년이었죠. 북미에 네. 살고 있는 한인교회 또 기독교인들이 횃불대회를 이곳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했었는데 벌써 6회째가 됐습니다. 올해는 어떤 목표가 있었고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요?
올해 역시 북한 동족들의 그 열악하고 참혹한 인권을
네.
외부 세계 또 외부 국제사회의 여론과 또 그 압력을 통해서 개선해 보려고 미 최대 강대국의 하나인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도전하고 또 호소하고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 강하게 의견을 내놓은 그런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북한의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 연합하면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외칠 뿐 아니라 또 그동안 여러 관련 법안들이 미 의회에서 채택되도록 또 전국적인 캠페인을 펼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 또 재작년에 채택된 북한어린이복지법이 대표적인데 이번엔 앞서 말씀하셨듯이 북한 정권의 돈줄을 겨냥한 법이죠. 이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이 초점이 됐는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점점 더 북한이 일종의 말기적 정권의 말기적 현상에 와 있는 것을 세계가 다 알고 또 우리 한인 교포들도 너무 잘 아는 상황에서
네.
그 연방 하원 의원들 가운데 강력하게 더욱 그 북한 정권을 흔들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저들을 편안하게 놔두지 않고 자꾸 흔들어야만 하루속히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고 저들도 더 이상 저렇게 참혹하게 자기 주민들을 다루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HR 757 같은 제재 이행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미국 내 인권을 사랑하는 인권을 존중하게 여기는 여론을 국회 의사당에 연방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강력하게 페티션을 내놓고 그 메시지를 전한 그런 아주 초점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어제 미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에 의원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도 알리고 법안 지지를 촉구하셨는데 북한에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이 체제가 많이 달라서 의회를 상대로 이렇게 미국 시민들이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네. 게 왜 필요한지 또 이 어제 캠페인에 대해서 의원들 반응은 어땠는지요?
예, 그 미국은 그 거대한 이 미국 대륙의 각 주에서 선거로 뽑혀온 대의원들이 즉 의원들이 국가의 그 결정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각 의원들의 그 의견이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그 각 저에 흩어져 있는 그 시민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그 의견을 이렇게 집약해서 전달해 줄 때 이분들이 그 정책 결정에 분명히 반영하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의원 사무실들을 또 대회가 끝난 다음에 올라가서 일일이 방문했는데 어느 해보다도 의원들의 그 방문을 활짝 열고 심지어 한 몇 분 의원들은 미리 준비까지 이렇게 큰 방을 확보해 놓고 다 들어와 앉을 수 있도록 또 다과까지 준비하고 다음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었는데도 기다려서 맞아주시고 참 그 시민을 섬기고 시민들을 의견을 소중하게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2세 또 우리 1세 방문했던 분들이 큰 감명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백악관과 미 의회 앞 집회뿐 아니라 어젯밤엔 이거 워싱턴 일원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통곡 기도회를 여셨는데요.
네.
이 기도회가 올해 전 세계적으로 47번째나 열린다고요?
예. 지금 이미 열렸고
그렇죠.
아마 올 연말까지 또 내년 초까지 100군데 교회 이상에서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 연쇄적으로뿐 아니라 이 미국에서 연쇄적으로 열리고 있고 또 파리, 프랑스에서 유럽 지역 통곡기도회 그다음에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통곡기도대회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확산되어서 전 세계에 양심이 있는 인권이 참혹하게 노예처럼 취급당하는 저들을 그냥 두고 보는 것 자체가 양심 있는 시민과 크리스찬들의 모욕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이 통곡기도대회를 지금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제 좀 영상을 봤습니다만 이 동서독 통일과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상당히 강조하시던데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사실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에야 전 세계가 몰랐던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던 것인데
네.
동서독이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나 또는 군사적 그 어떤 파워 게임으로 동서독이 통일이 됐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동독 시절에 그 라이프지에 있었던 세인트 니콜라이 교회에서 세계가 모르게 한 7년 동안 조용히 월요일 저녁마다 그 독일의 통일을 위한 평화 기도회가 계속 열렸는데 그것이 7년째 되던 1989년 10월 9일부터 대규모로 그 기도회가 확산되고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동독 전역에 퍼져나갔고 그 결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그런 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정치, 경제, 군사보다도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통일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가 곧 통일이다. 기도하면 통일된다는 그 믿음으로 이 통곡기도대회를 동서독 같은 케이스로 우리가 바라고 확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워싱턴 횃불대회는 마무리됐는데 앞으로 어떤 행사와 캠페인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로 워싱턴의 횃불대회는 우리 미국에서 자라나는 2세들,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을 중심으로
네.
그 연방의회를 상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통곡기도대회는 우리가 그 한인교회들이 있는 곳마다 퍼져나가면서 이 기도의 불길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부르짖음도 될 뿐 아니라 주변 그 미국의 양심 있는 그 시민들에게도 전파돼서 이것이 세계 여론이 되고 평양 정권 그 악한 독재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 드디어 저들이 흔들리고 그 탄압을 중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네네.
앞으로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분단 70년이자 광복 70년을 맞는 해인데 뭐 기독교에서도 이 70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11년 전에 KCC를 창립하신 뒤에 저희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밤이 더욱 캄캄해지는 건 새벽이 더 빨리 올 징조다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유엔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해도 계속 그 악화되고 있고 또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숙청이 강화되는 등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요?
네, 70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가 기독교의 성경에서 적혀 있기 때문에 70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 기독교 역사에서 70년은 이 탄압과 그 독재가 그 노예로 잡았던 그 권세들이 쪼개지고 파괴되고 오히려 노예된 사람들이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70년을 중심으로 여러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북한 주민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선포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외부에서 지금 점점 더 알게 되고 외부 세계가 여러분들의 그 참혹한 그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 죽임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계속 세계 여론을 확대하면서 결국은 평양과 북한의 문이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지금 북한 정권이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르시지만 말기적 정권의 불안한 상태, 내부적인 동료, 또 처형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참혹한 그 독재 정치 형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이 흔들리다 못해 이제 무너져 내릴 그래서 그것이 곧 통일로 이어질 그런 임박한 때에 와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더 용기를 가지고 인내를 네. 가지고 참아주십시오. 그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곳 이곳 워싱턴에서 대규모 횃불 대회를 개최한 북한의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 국제대표인 손인식 목사와 함께 행사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8시 32분을 막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부가 최근에 해외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을 모두 소집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인권 문제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하고 고위층 숙청에 따른 일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해외에 나가 있는 대사들을 소집해 노동당의 대외 전략적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대사회의 참가자들과 대외사업부문 일꾼들이 당의 대외정책을 철저히 관철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 통일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회의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격려를 표시하고 기념사진도 촬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대사회의를 제43차 회의라고 밝혔지만 북한 매체가 대사회의를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최근 김 제1위원장의 공포 정치로 해외 중간 간부들의 동요가 커지고 망명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간부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군기 잡기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공개된 적 없던 대사회의가 보도된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 정상국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북한 당국의 새로운 추세와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가 고위층 숙청에 따른 간부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한편 일탈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긴 행사로 풀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쿠바와 이란에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이에 따른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나 인권 문제 등 외교적 난관들의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고 다짐하는 자리였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북한 외교가 꽉 막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인권 문제라든지 그 최고 전엄에 관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은 이거를 대사들을 소집해가지고 점검하려 한 것 같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오는 10월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준비 문제 또한 회의의 주요 안건이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원래 북한은 당창건 70주년을 대축전의 장을 예고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외 그 대사들이 해외 관광객 사절단 또 그리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자재 장비 이것을 원활하게 수급함으로 해서 대축제의 장을 마무리하는데 이런 부분에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계시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이번 대사회의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형제인 김평일 체코 대사와 이복 매제인 김광섭 헝가리 대사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평일 대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적이었던 계모 김성애의 장남이고 김광섭 대사는 김성애의 딸인 김유영진의 남편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공개한 기념사진에서 김광섭과 김평일은 두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맨 앞줄 중앙에 위치한 김제1위원장의 양옆엔 리수용 외무상과 김계관 제1부상이 앉았고 리 외무상 곁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했던 전희정 외무성 부상 그리고 김계관 제1부상의 옆에는 대미 외교 담당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각각 자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미화 4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WFP는 이 자금을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강화 식품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북한에 4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킨 대변인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말 러시아 정부로부터 이 같은 기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번 지원은 지난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를 기부했던 것에 비해 100만 달러 증가한 규모입니다. 킨 대변인은 또 14일 한국 정부로부터 추가로 2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UN 아동기금과 세계식량계획에 북한 모자 보건 관련 필수 백신과 의약품, 영양식 제공 사업에 미화 6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정부의 기부를 포함해 세계식량계획이 올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총 1,670만 달러에 이릅니다. 러시아 정부는 현금 400만 달러를 기부해 올해 593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지원한 스위스 정부에 이어 두 번째 최다 지원국이 됐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호주가 230만 달러,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200만 달러와 16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킨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액 90만 달러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1,670만 달러를 포함해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년 동안 모금한 금액은 총 8,289만 달러로 목표액 1억 6,780만 달러의 49%에 불과하다고 킨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은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목표 모금액도 1억 6,780만 달러로 조정했습니다. 킨 대변인은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어린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지방 등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28%가 만성 영양실조, 발육부진 상태에 있고 4%는 급성 영양실조, 체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북한에서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치료받은 아이들의 수가 전년에 비해 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시기가 지난해 가뭄이 시작됐던 때와 일치한다며 가뭄의 영향으로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악화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계속된 가뭄으로 북한 전체 곡물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가을 농사 전망도 부정적이라며 곡물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영양실조에 걸리는 어린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북한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이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에 북한 주민들과의 무관세 교육을 허용하는 호시 무역구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의 랴오닝성이 13일 북중 접경 최대 도시인 단둥에 북한 주민들과의 무관세 교역을 허용하는 호시 무역구를 개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단둥시 무역부를 인용해 단둥의 북중 호시 무역구가 구호면한 지역에 4만 제곱미터 규모로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단둥시는 북중 교역 총량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양국 간 최대 교역 거점이며 새 호시 무역구가 들어설 구호면허는 중국이 전액 부담으로 신설하고 있는 신압록강 대교의 단둥쪽 출발점입니다. 신화통신은 단둥의 새 북중 호시 무역구가 오는 10월에 문을 열 예정이라며 이곳에선 북한 상인들도 통행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중국과 교역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둥시 당국자들은 북중 접경지역 20km 이내에 사는 중국 주민들은 북한에서 온 주민들과 하루 8,000위안, 미아로 약 1,300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신화통신에 밝혔습니다. 호시 무역은 중국 정부가 자국의 변경 지역들이 인접 국가들과 원활한 교류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변경 무역 제도의 하나입니다. 앞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과 마주한 중국 지린성의 투먼시가 지난 2010년 북한 주민들의 무관세 교역을 허용하는 호시무역 시장을 개장했지만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개장식 날 하루만 문을 연 뒤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장웅 국제태권도 연맹 총재가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태권도인들의 올가을 남북한 종단 행사에 합류한다는 계획인데요. 북한 체육계 최고 인사의 방안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장웅 국제태권도연맹 총재가 오는 10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태권도 전문 잡지인 태권도 타임스 정우진 대표가 밝혔습니다.
올가을 미국인들이 주축이 된 세계 태권도인들이 남북한 군사 분계선을 넘는 평화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그 일정에 장웅 총재께서 합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 대표는 15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장 총재가 10월 6일 한국에 입국해 세계 태권도인들의 남북한 종단 동선을 따라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내려갈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장 총재로부터 한국 방문 의사를 거듭 전달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3일 평양을 방문하는 세계 태권도인들은 3박 4일 동안 스포츠 교류 활동을 한 뒤 6일 군사분계선을 통해 서울로 넘어가며 8일까지 무주 태권도원과 제주도의 주먹탑 등을 돌아보는 일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정 대표는 장 총재가 한국에서 태권도인들의 행사에 대부분 참여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 당국자와의 면담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권도가 남북한을 잇는 평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IOC 위원이기도 한 장웅 총재가 세계 스포츠계에 갖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남북한 문화 교류를 털 수 있는 책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장웅 총재와 조선태권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 등 북한 태권도 관계자들로부터 이번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BOA에 해당 단체로부터 이번 행사에 대한 공식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태권도인들의 행사 취지와 내용 등을 검토할 것이지만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의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는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강의와 북한 요리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생활상에 대해 배우고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함경도 또 평안도 음식도 만들고 맛볼 수 있어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평생학습센터. 이곳에서는 조리나 미용, 정보화 교육, 예술 교육 등 성인을 위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에는 북한 생활 이해 및 음식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와 요리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다. 네. 양념도 발라서 먹어야 돼요.
이번 과정을 통해 김포 시민들은 북한 여성의 생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북한의 음식들을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북한 여러 지방의 음식 중에서도 함경도와 평안도 음식을 주제로 옥수수국수, 인조고기밥, 평양온반, 두부밥 등을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요리 수업은 탈북여성 1호 박사로서 요리 연구와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이해란 북한 전통음식 문화연구원장이 맡았는데요. 이해란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함경도는 백지산 지역을, 그러니까 동해를 중심으로 동해에 끼고 있고 백두산 이쪽을 이제 북부 지역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 함경도 지방하고 또 평안도 지방하고는 기후 차이도 많이 나고 어떤 사람들의 성향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그렇게 하게 됐고.
한국에서 북한의 국수라고 한다면 평양냉면, 함흥냉면 등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북한에서는 옥수수국수를 즐겨 먹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논보다 밭농사가 많은 북한의 지리적 특성 때문인데요. 특히 위도가 높은 함경도에서는 옥수수가 더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를 가공해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 쉽고 재밌게 북한에 대해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잘 내게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같이 볶아주죠.
이번 강좌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는 경기도 여주에서 진행했고 7월에는 이렇게 경기도 김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올해를 평화문화도시 원년으로 삼아 김포 시민들이 북한의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김포시 평생학습팀의 유재령 팀장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한강 사이에 있고, 그리고 김포시 주요 역점 시책 사업이 평화문화도시 김포시 건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오는 8월 15일에 광복 70주년에 평화문화도시 선포식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통일비전 아카데미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음식이나 음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시대를 반영하고 또 우리가 그 요즘 굉장히 음식에 대한 셰프들이 나와서 대세잖아요. 그런 음식 만드는 게.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떤 문화예술의 큰 또 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음식을 만들면서 또 맛보면서 이런 문화를 접하면서 그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감하고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14일은 함경도 음식을 주제로 옥수수국수와 인조고기밥을 만들었는데요. 김포 시민들은 처음 접하는 함경도 음식이 낯설고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냉면? 그냥 흔히 먹는 뭐 평양냉면, 함흥냉면 이 정도 그냥 먹어봤고요. 처음 먹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얘기만 듣고 어떤 건지 궁금했었는데 먹게 돼서 너무 좋네요.
많이 낯설어. 아니, 저희가 여기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고기 이제 이런 가공된 이거하고는 전혀 달라서.
분단 70년의 세월 동안 한국의 음식과 북한의 음식은 많이 달라졌지만 음식을 만들어 보면서 조금이나마 북한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요. 음식을 만들면서 북한 사회와 경제 상황, 그리고 북한 주부들의 삶까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 북한에서 듣던 거랑 직접 강사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실질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듣고 이제 아 그렇구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살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이 북한의 이렇게 현재 문화랑 이런 걸 좀 더 알아서 저는 이렇게 뭘 하나 궁금해서 봤거든요. 굉장히 알뜰살뜰하다. 낭비되는 거 없이 다 응용해서 모든 거를 이렇게 한 것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살기 위한 지혜가 보여요. 그 문화가.
예전에 그냥 생각했을 때 저 북한 음식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담백하다는 거가 머리에 이렇게 딱 뇌리에 박혀 있었는데 오늘 저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맵고 간이 좀 세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배웠어요.
만약 경우에
음식을 만들어 보면서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던 북한을 가깝게 여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자,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한국을 찾고 있고 또 한국인들도 외국 여행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엔 외국으로 나간 한국 사람보다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수가 더 많았다는 뉴스가 나와 있군요. 근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많았는데 이번에 네.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한국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4년 국제인구이동통계라는 것인데 오늘 통계청이 관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이동한 국제이동자 수는 총 132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7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이동은 67만 8천 명, 내국인은 65만 1천 명으로 외국인 이동이 내국인 이동보다 최초로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적어도 석 달 이상을 나라 안팎에서 체류한 외국인과 한국인들의 통계란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언론들은 초, 중, 고등학생 등 20살 미만의 한국 사람들의 유학 수요가 줄면서 한국 사람들의 출국은 줄어들었고 희망과 미래를 찾아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이른바 코리안 드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또 한국도 이제 글로벌 사회다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어놓았습니다.
네, 뭐 국제사회가 이제 지구촌 시대에 접어들면서 참 많이들 여행도 하고 뭐 사업 때문에도 자유롭게 또 오고 가고 찾고 있고 하는데 국제 인구 이동 통계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겁니까?
네.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 대상은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일이 넘거나 네. 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90일이 넘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인과 한국 사람들이 출입국을 하는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 또 국가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오가는 그 체류 목적도 확인하는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중국과 태국, 베트남 이 세 나라의 인구가 전체 입국자의 66.1%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는 19만 3천 명, 태국에서는 4만 8천 명, 베트남에서는 2만 8천 명이 들어왔는데 증가율이요. 중국은 8%, 태국은 163.6%, 베트남은 25.9%가 늘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한국 입국이 163% 넘게 늘었다는 게 눈에 띄는군요.
네, 한국에 일을 하러 오는 태국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네.
베트남 역시 26%나 늘었는데요. 동남아시아인들에게 한국이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꿈의 땅이 된 겁니다. 전체 외국인 입국자들의 방문 목적을 살펴봐도 5명 중에 2명이 취업입니다. 일자리를 구해서 오는 거죠. 또 이어서 뭐 단기 방문이라든지 관광, 유학, 한국에서 살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주나 영주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 입국자는 한 45.9%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베트남은 뭐 단기와 함께 취업 목적도 있는 반면에 미국이라든지 일본, 좀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네. 곳에서 온 입국자들은 한국의 취업이나 이런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관광을 하러 온 목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입국 현상을 제외 동포에 대한 처우 개선, 또 방문 취업자에 대한 재입국 기준이 달라진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꿈을 쫓아서 이곳 기회의 땅인 미국에 왔는데 이제는 또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꿈을 쫓아서 이 한국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불상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온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인데 이게 한국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상을 한국으로 한국에 놔둘 것인지 일본에 보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입니다. 분명 한국의 문화 유물이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여온 과정이 문화재 절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대검찰청은 범죄로 취득한 문화재는 환수해야 된다는 원칙을 들어서 해당 불상은 일본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네.
한국 사회 한쪽에서는 왜 한국의 문화재인데 일본에 돌려줘야 되는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일본에서 훔쳐온 물건이니 다시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논란의 중심인 불상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3년 전입니다. 2010년 10월에 한국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카이진 신사와 관음사에서 불상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훔쳐온 것이죠. 밀반입하는
네.
것이니까요.
네.
하나는 그 8세기경에 만들어진 통일신라 시대의 동조 열의 입상이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고려 말에 제작된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입니다.
네.
일본 문헌에 따르면 그 불상 가운데 하나는 17세기 이전에 일본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반출인지 문화 교류의 의미의 반출인지 약탈인지 이것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상들은 일본에서 1973년에 문화재로 지정을 해둔 상태였는데요.
네.
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그 절도단이 불상을 가져간 뒤에 일본이 신고를 했고 한국 정부가 추적에 나서서 절도단으로부터 이 불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불상 가운데 하나는 충청남도에 있는 부석사가 이거는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이었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나머지 하나, 이 동조 열의 입상은 한국 안에서 소유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사찰이 없어서 일본에 돌려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불상을 한국으로 가져간 절도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 대가를 받았습니다. 절도죄로 징역 3년에서 4년의 실형을 받았는데요.
네.
당시 이 사건은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나서서 불상 반환을 압박할 정도로 외교적인 문제로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네. 한국에선 불상을 일본에 반환할 게 아니라 유네스코에 기탁을 해서 국제 문제로 삼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소유였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서 입증할 수 없다. 이건데
네.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본 역시 그 불상을 일본에 어떻게 어떤 경로로 소유하게 된 것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소유가 불분명한 것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것을 국제사회에 물어서 답을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외교적 노력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이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유네스코에 기탁을 해서 국제사회가 일본이 침략했을 때 한국의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해갔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 9시엔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